1950년대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께서 한 단체를 시작하셨습니다.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라고 불리우죠. 대학 선교단체를 시작하셔서 그 단체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단체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하여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한국에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들여오셔서 한국에도 대학 선교회가 시작되어서 KCCC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하신 분들 또 사역을 아주 잘하신 분들 많이 계셨죠.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도 CCC 출신이시고 또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도 CCC 출신이시고 저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뭐 짜장면을 리마인드 시키는 안삼선 목사님도 우리 CCC 간사셨고 또 김신호 장로님도 CCC 출신이시고 많은 분들이 CCC를 거쳐 교회에 큰 힘과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 김중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 대표직을 내려놓으실 때에 한 30만 명의 이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학부 공부할 때에 세워진 그 교회가 CCC 간사 몇 분이 대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저도 제자 훈련을 아주 혹독히 받았습니다. 10단계도 거치고 또 제자 훈련을 쭉 거치면서 많은 것을 도전받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품으로 가시고 지금 교회 모습을 볼 때 그때만큼 제자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많은 온 교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소수가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제자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이 18, 19,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이란 단어가 구절마다 나옵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자랑하라고, 능력으로 뽐내라고,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됨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must,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현대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내가 제자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광팬이라고 여기는 이런 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팬은요, 같이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와와와 뭐 웅성웅성되고 뭐 사랑도 고백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헤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팬입니다. 제가 LA에 살 때 박찬호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진다고 해서 한인사회 많은 분들이 동원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티켓을 구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제가 야구장은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면서 그래도 LA의 팀인 이 다저스를 응원하기 위해서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가서 뭐 핫도그도 먹어가면서 열심히 한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찬호 박찬호 하면서 외치면서 뭐 다저 이기라고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냥 저도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했는데 졌을까? 이게 팬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했으면 이겼어야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름을 잘못 졌어요. 이름이 다저스예요. 그러니까 다 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을 고치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떠나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경기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저스 팀도 뭐 저에게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떠나는 그 순간 나와 상관없는 행사였고 나와는 상관없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열정을 보여드리며 우리의 사랑 고백도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별로 상관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뭐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빈 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선 세상의 삶, 교회선 교회 삶을 따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받은 은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는 목적은 제자를 삼는 일을 목적 삼아서 살라고,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름에서 우리는 제자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름은 시작이고 제자 삼음은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하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always Christianity without Christ.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소중함이 아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올인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8, 19, 20절에 모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올인하신 이것에 나는 올인하지 않고 내 올인하는 일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기보다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꾸중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산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뭐와 같냐 하면 의대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힘든 공부를 다 끝내고 레지던스 인턴십 다 끝내고 나서 나 환자 보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피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다 훈련 끝나고 나서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특수훈련을 수년간 동안 그 고생하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전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 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가라 명하십니다. 이 가라 명한 것은요 교회 뭐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너는 내 가르침을 따르는 나의 제자니 너는 제자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낳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개는 개를 낳습니다. 고양이 고양이를 낳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은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를 낳는 일입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들이 진짜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제자 되는 과정을 보면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며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나는 아직 제자로서 많이 부족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100% 다 따르지 못하고 있어 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제자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데,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아직도 내가 뭐 80%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20%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다짐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12명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2명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이 무리 가운데 행한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머리 긁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지? 비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 군중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건 이런 의미다, 그것도 모르냐, 이건 내가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간과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 악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에 대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탓하며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은요, 교회를 많이 세우라는 이 미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제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도록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움직이는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를 도려내고 무언가를 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린 괴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살던 패턴이 있거든요. 내가 익숙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날선 검처럼 움직이면서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내 옛삶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작동하면요, 움직일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영적의 메마름은요, 심각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메마름을 고소하는 이런 때가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참으로 뭔가 갈급하여 찾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장작은요, 말랐으면 말랐수록 더 잘 탑니다. 장작이 축축하면 잘 불어붙지 않습니다. 아주 깡그리 마른 이런 장작은요, 그냥 작은 불에도 다 타버립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너무나 갈급하다 보니 지금 영적으로 무언가 찾으려고, 무언가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면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내가 하나님 말씀 좋아 그러고 막 그냥 말씀을 외워갖고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돌아오는 건 나에게 능력이 되었는데 왜? 나는 이 자르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내가 그냥 던지면은 그 사람은 탁 맞으면서 공격처럼 느껴요.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여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면 먼저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육신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스타트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육신적 성교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랭귀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삶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위에 별로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 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 이렇게 뭐 보면 인사하는 분들은 다 교회 나가시고 뭐 저 안 분들이고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과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친구를 맺는 이것이 이 의도적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 내가 이거 노르우드나 노르세일 여기 가서 뭐 소방서나 이런데 거기에 채플랜이나 이런 거 좀 볼런티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큼 여러분들은요 아주 그런 선교지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꿔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들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마지막 LA에서 집회를 큰 집회를 가진다고 해서 제가 그 준비위원회에서 섬겼는데 거기 와서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그 크루세이드에서 집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 인비테이션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 다 내려오라고 그러면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 빌리 그레엄 어소시에이션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사람들의 70에서 80%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느냐 물어볼 때에 친구의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제일 쉬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기 건드려도 사랑, 저기 찔러도 사랑, 얻어맞아도 사랑.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이 너를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 텐데 그 제자인 것을 아는 방법은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랑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가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차고 넘칠까?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사랑 덩어리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집에서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구박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이 구박하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막 폭행하고 이런 것은요, 절대로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훈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잘못한 거 지적하고 혼내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여기 말씀도 보면요,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는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참 아프게도 하시지만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애프터케어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못한 거는 지적하되 애프터케어가 필요해요.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아빠가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한참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Are you sure you're a Christian? 그러더래요. 아빠 진짜 크리스천 맞냐고. 예.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날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디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이거 설명을 하고 언어를 배워서 다 설명하고 나서 어느 할머니, 인디안 할머니한테 설명하고 났더니 할머니가 한참 듣다가 하는 말이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믿겠다 그러더래요. 바로 이것이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진짜로 야, 저 사람의 삶은 다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냥 가득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열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내가 소모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과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어갖고 이 열매를 맛있게 맺어갖고 내가 아 이걸 내가 아주 즐기리라 라는 사과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에 열매 맺는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삶을 회복하고 소망이 회복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 내가 시간이 갔으니까 열매 맺겠지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걸음도 줘야 하고요. 그리고 자를 거 자라주고 또 쌀 거 싸주고 열심히 농부의 노력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버릇을 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그 버릇을 부모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식사 기도를 배웠느냐 하면요, 제 때는 그렇습니다.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먹어도 됐어요. 배고플 땐 이 노래가 빨라집니다. 아주 배고플 땐 랩처럼 그냥 하고 그냥 방언 속도로 해서 빨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대학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니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 버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거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봐 이제 밀크 따면서 기도했습니다. 땡큐 하고 그냥 먹었어요. 버릇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버릇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큐티 하는 거 왜 중요합니까? 똑같은 거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너무 이게 뭐 그냥 메카니컬리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무서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버릇이라는 것이요,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나쁜 버릇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요, 좋은 버릇을 들이면 좋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버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나의 신앙의 길과 질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스케이트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99%의 연습을 하고 100%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99% 연습했으면 99%밖에 얻지 못하죠. 100%를 얻기 원한다면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여 살기를 원한다 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참 우리가 제자로서 변화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낳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나는 제자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은사도 없고 스타일도 구겨지고 해서 나는 뭐 안 돼 라고 하시겠지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 장로교인들이 많을까, 침례교인이 많을까, 감리교인이 많을까, 순복음교인이 많을까 찾아봤더니 물었더니 거기에 이제 가이드하는, 천국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그런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가, 나는 아직 제자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신 이것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어떻게 내가, 나도 아직 제자가 안 됐는데, 난 제자 한 10%도 안 됐는데 내가 적어도 한 80% 되기까지는 기다려야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뭐 그 질질 흘리고 뭘 했어요? 도저히 그냥 예수님 사역에 방해꾼만 됐지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이제 팬데믹이 종료돼 가면서 조금씩 6월에는 중고등부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에는 이제 그 아래 학년들이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서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교사 모집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이 한 곡 생각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이 레이 볼트라는 미국 그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 Thank You라는 찬양입니다. Thank You.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는 꿈을 꿨는데 내가 황금길을 걸으며 수정 같은 바다가 옆에 있고 천사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서 보니 어떤 젊은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 8살 때에 당신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입니다. 당신의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줌, 그리고 말씀을 전해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런 찬양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의 삶에 시간과 헌신과 말씀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쭉 볼 때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참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부르면서, 그땐 목사님 안 부르겠죠? 저기 여보세요, 뭐 아저씨, 형은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부르면서 당신이 나에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나와 나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낳으라고 할 때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담장을 넘어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광팬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